점 없는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 중에 가족 단위로 한 마리씩 취한 다음 14일째 되는 날 1월 14일 너희들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바로 출발을 하루 앞둔 날에 아주 바쁜 그 일정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공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제국들과 확연히 구분된 하나님의 선민의 특권. 그런데 그 특권은 반드시 특권을 지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홉 가지 재앙이 일어난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세 번째 재앙부터 자신들이 구별되어서 동일하게 그 제국 안에 함께 살면서 뭐 날씨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질병, 악질 이런 것들을 다 보아는 왔지만 자기들의 몸에나 자기들의 가족에나 자기들의 심지어는 짐승에게까지 아무런 해가 끼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더욱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재앙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아주 정말 두려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열 번째 이 재앙은 이 이집트에서 가장 큰 삼신 중에 두 신 오시리스 이 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정말 생명을 주는 이 신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접전을 펼칠지 거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앞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었죠. 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이제 이들이 무교병과 쓴나무를 준비해서 먹으면서 그리고 드디어 1월 10일 유월절 양을 취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을 취해서 바로 죽인 것이 아니라 10일 날 취한 다음에 14일까지 가만히 간직해 두었다가 14일째 잡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이 그것을 다 먹은 다음에 그날 밤에 그 유월절 양을 먹을 때 마치 그냥 뭐 편안하게 만찬을 즐기듯 먹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동을 다 메고 그리고 이제 곧 출발을 앞둔 그런 것처럼 급히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주시면서 바로 이어서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라고 합니다. 무교절이 무슨 뜻입니까? 무교. 여기서 교자는 누룩교자, 그죠? 누룩은 성경에서 뭘 상징했습니까? 죄를 상징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출애굽을 앞둔 이 막 정말 장중한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떡 반죽 그릇에 된 집안 어디에서거나 누룩을 찾지 못하도록 누룩이 없도록 완전히 죄가 없어진 상태로 유월절 양을 잡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떠나도록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하늘을 갈 때 어떠한 모양으로 가야 할지가 여기 나옵니다. 이제 양을 잡고 그리고 하늘에 가기 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에서 뭐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죄가 없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는 뭐 그냥 대충 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짐 싸가지고 몇 며칠로 저기 와우나 캠프장이나 혹은 뭐 요세미티나 뭐 이런 데 가는 그러한 여행이 아니잖아요. 이제 곧 성령의 시대가 임박할 것이고 늦은 비 성령이 주 사랑하는 백성들부터 떠나간 다음에는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서야 하는데 그때를 앞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 마지막 재앙을 다 이겨내면서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그리고는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도 우리는 무교병을 먹는 습관을 해야 되고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죄의 누룩이 우리 삶에서 다 없어져서 정결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우리가 남겨놓고 있는 이 일주일의 기간, 이 무교병의 기간, 이 기간은 사실은 앞으로 임할 성령의 시대를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모든 죄가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그 공부에서 이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주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지도는 저쪽에 이집트, 저기 이제 나일 삼각주죠. 아름다운 땅 고센이 있고, 그리고 저 위쪽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시면서 자, 이제 애굽에서 출발하여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무려 약 9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들이 그냥 탁 보셔도 그렇죠? 어떻게 가야 쉽겠습니까? 쭉 직선거리로 가면 뭐 그냥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지금 여기 이제 시내반도인데요. 시내반도 저 위에 있는 수르 광야부터 시작해서 에담 광야, 그죠? 신 광야. 그렇게 해서 여기 예, 또 시나이 웰더네스. 그다음에 여기 바란 광야. 어떻게 보여요? 보니까 다 어떻습니까? 이 반도 자체가 다 예? 풍성하고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다 뭐예요? 사막지대, 황야지대로 덮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직선거리, 쉬운 길을 남겨놓으시고 왜 이렇게 돌아가셨을까?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자, 여러분이 보니까 가나안 바로 접경지역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필리스틴. 뭐예요? 블레셋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철병거를 앞세워서 가장 잘 정비된 군사력을 가진 그 대적들을 바로 앞에 넣어놓고 이 길로 가면 갔다가 뭐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무서운 마음에 다 돌이켜 돌아올까 걱정해서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람세스를 지나서 숲곳에 모였다가 그리고 바로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홍해길로 돌리셨단 말입니다. 홍해길로 돌리셨다.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을 점령하기 바로 전에 우리는 최고로 강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극악한 원수를 만날 것입니다. 사탄의 최후의 발악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야곱의 환란이라고도 불려지고 칠재한 그죠? 우리가 앞으로 겪어나가야 할 것들은 우리가 이미 공배한 어제의 십재앙과 거의 흡사한 미래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왜? 우리는 고수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골프 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골프를 저는 평생 딱 두 번을 쳐봤습니다. 9홀을 한번 쳐보고 18홀을 한번 쳐보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다섯, 여섯 시간 18홀을 한번 치는 데는 배워가면서 하니까 한 7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할 운동은 아니구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그렇게는 못하고 어쨌든 제가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최경주라든지 뭐 박세리를 비롯해서 뭐 요즘은 한국의 여자 낭자들이 워낙 잘 쳐서 뭐 탑10에는 보통 다섯, 여섯 명씩 들어가니까 가끔 제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제가 골프를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골프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골프장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을 때 꼭 그 그린 앞에는 뭘 놓습니까? 네? 벙커들을 여러 개 놓죠. 어떤 때는 이제 저수지도 만들어 놓고, 그죠? 조그만 펀드 있고, 그 다음에 샌드 있고, 뭐 이렇게 벙커들을 만들어 놔서 정말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거기다 빠져가지고 그냥 벌타를 먹게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린 가장 가까이 옆에는 그 코스가 더 어렵고 더 아주 미묘하게 이렇게 어떤 때는 막 그죠 이렇게 작은 호수 같은 것도 건너서 쳐야 되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실력을 가늠하기 위해 있는 뭡니까? 벙커들이죠. 근데 이 벙커들이 치기 전에 맨 첫타를 치는 그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근처에 몰려 있어요? 그린. 다시 말하면 목표점 바로 옆에 다 몰려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가나안 저 접경 근처에는 저 블레셋을 비롯한 많은 여러 족속들 그리고 많은 장애물들이 쫙 둘러진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린에 안착하고 거기서 마지막 홀인원을 하기까지 아주 많은 기술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택하시게 하셨을까? 저는 이것을 물의 역사, 피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물의 역사, 피의 역사. 왜 그런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기적이었습니다. 자, 맨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그죠?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다 발랐어요. 다시 말하면 저 door frame 위아래 옆으로 다 아래로 예, 붉은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출발을 할 때 홍해를 건넜습니다. 물이죠. 도착을 할 때는 어디를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것을 도표로 이해하시면 첫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재앙까지 물로 시작해서 물로 마치고 그리고 40년이라는 긴 여정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결국은 물로 시작을 해서 물로 마치 물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출발한 이때 이들이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정월 10일 어린 양을 취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도착하거나 요단강에 도착할 때의 부분을 제가 이제 내일 설교할 텐데 그들이 바다 안에서 강 안에서 그 범람하던 요단강 안에서 강 속에 있던 돌 12개를 지파별로 취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단을 쌓아요. 그리고 정월 14일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도착한 후 정월 14일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정월 10일 날 취하고 정월 14일 떠났는데 정월 10일 정확하게 40년이 마치던 후에 도착하고 4일 후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저는 이 사건, 예수님 심지어 출애굽기에는 430년을 지날 때 430년을 꽉 채운 마지막 날에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야곱과 그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러 올 때가 그러면 유월절 그때가 아니었나. 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이에요. 10일 날 취하고 14일 날 잡고 떠났는데 10일 날 강을 건너고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아서 40년의 기간을 완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내일 여러분들이 저와 마지막 이 백성들이 5일을 보내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하던 사건들을 보면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물의 역사고 피의 역사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를 앞둔 재림 성도로 삶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저 애굽이라는 나라, 죄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면서 뭘 경험했어요? 침례를 다 받았잖아요. 이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국민적 침례, 내셔널 baptism을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요단강을 걷는 것도 마지막 어때요? 마지막, 이들은 이미 침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월 10일 날 여기 도착하자마자 14일 유월절을 잡기 전까지 뭘 했느냐 하면은 모든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여기 오지 못한 여기 이제 침례는 이제 경험했지만 아직 정결을 경험하지 못한 모든 남자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P에서 시작해서 P로 마치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제 미래의 재림 성도로의 삶으로 연관을 시켜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보혈에 의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무슨 침례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불의 침례, 성령의 침례. 그래서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물의 역사, 피의 역사의 한 부분을 우리가 장식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 이제 물의 침례가 아니라 불의 침례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늘을 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드디어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야곱이 130세에 이제 고센 땅에 도착하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된 자기 아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17년을 지내고 147세에 죽습니다. 그때 야곱의 요셉의 나이 56세. 그로부터 64년을 살고 그가 110세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유언으로 남긴 것이 뭐냐면 여기서 나아갈 때에 내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다오.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의 믿음의 대선배인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쳐지신 것 같은데 요셉의 하나님이 그들을 다 감싸서 제국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430년 후에 그들이 나올 때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벌써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이 누구예요? 요셉의 유골, 해골을 가지고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성취하는 모습입니다. 14장에 드디어 홍해를 건넙니다. 저희들이 홍해 사건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15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뭐 사건은 아니고 미리암이 너무나 즐거워서 홍해 바다를 걷는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시를 막 짓죠. 예? 거기에서는 뭐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찬양시가 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5장 끝부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저 위쪽에 있는 수르 광야에 3일 동안 방황을 합니다. 3일 동안 물을 찾지만 물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다가 어디에 도착하냐면 요 밑에 있는 마라라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3일 동안 물을 찾다가 찾지 못해요. 마라에 딱 도착하니까 물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서 막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무슨 어떤 물이에요? 아주 쓴 물이에요. 그 쓴 물 때문에 막 백성들이 이제는 막 고통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가지고 있는 막대기 하나를 그 물에 던지라. 그래서 그 물을 거기에 던짐으로써 물이 먹을 물로 변하고 그리고 거기서 갈증을 해소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만나 사건이 있는 때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착할 때까지 약 4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후에 드디어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서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만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떡반죽 그릇이 아직 뭐 다 부풀지도 않았는데 막 밤에 나가라고 하니까 그 무교병 반죽해 놓은 떡반죽 그릇들을 다 어깨에 메고 그리고 나왔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애굽을 떠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나왔던 음식 뭐 이런 것들로 버틸 때까지 버텼어요.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드디어 16장에서는 만나 사건이 나옵니다. 만나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17장에 들어가면서 16장 끝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뭐 종려나무가 12그루가 있고 이렇게 샘들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를 받고 그리고 17장에서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요 부분에 있는 이 약 6, 7장에 걸린 특별히 이제 17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의 승리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밥을 먹지 않고는 4,50일도 사실은 살 수 있지만 물을 먹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요? 불과 며칠 견디지 못합니다. 물은 어린아이에게나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특별히 상추에게 아주 토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특별히 이곳은 사막지대였고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인데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건 300만 명 가까운 이런 엄청난 대군이 이 광야에 나와서 하루 이틀 야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온 국민이 먹고 지내는데 사실 사람보다 더 많이 물을 찾고 물이 필요한 존재들이 동물들이죠. 근데 이 동물들이 다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무려 1,000만 이상의 동물들과 적어도 300만의 인구가 다시 말하면 근 1,300만의 물을 필요로 하는 생명체들이 지금 이 사막에 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는 기뻐서 말이에요. 미리암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물의 역사가 멋지게 시작이 됐는데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 이제 딱 광야 지역에 들어오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3일 물을 찾아 수르 광야를 헤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해서 그냥 온 백성들이 갈증에 기르면서 아마 뭐 물을 떠온 거를 글쎄 조금씩 먹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경에 3일 동안을 헤매다 드디어 마라에 가서 이 경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림이라는 곳은 좀 넉넉해요. 출애굽기 15장 27절을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마라의 경험과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크게 좀 읽어주실까요? 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림은 보니까 뭐가 12개가 있어요? 물샘이, 다시 말하면 오아시스가 12개나 있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그런 70그루나 있고 그래서 그늘도 있고 그리고 물도 있는 어떻게 보면 40년 돌아다니는 중에 최고의 곳에 도착했어요. 리조트 에어리아. 사막에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아시스가 있고 종려나무들이 있고 그래서 뭐 걱정이 그래서 이 대군들이 그 물샘 있는 곳 곁곳에 다 진치면서 그곳에서 며칠을 지냈어요. 그런데 뭐가 움직입니까? 거기에 좀 더 오래 있고 싶은데 그들이 거기만 30년 40년 물 있다고 거기만 살 수 있어요? 가야 되는 거죠. 그 앞에 어제 저희들이 배웠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누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두에 서셨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림이라고 마라에서 쓴 경험을 하고 그냥 3일 동안 정말 물이 없어서 헤매다 간신히 쓴 거 이렇게 해결하고 났는데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더니 엘림이라는 곳에서 풍성한 물잔치를 벌려주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신나고 모두 다 즐겁게 물을 마시고 났는데 또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름기둥, 불기둥, 물 아 이제 뭐 걱정할 게 없어. 그리고 따라 나서는데 이제 17장에 어디로 도착하냐면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1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십시오. 17장 1절로 7절 찾으신 분 크게 읽어줘 보세요. 아멘.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르비딤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아주 메마른 땅, 황량한 땅, 돌들이 많고 도무지 물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경험은 우리 인생, 우리의 인생을 대변한다고 봅니다. 처음 수르광야 3일을 고생하다가 가보니까 뭐가 있어서 탁 마셨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내 이상과 내 희망사항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 탁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그런 거 경험하시죠? 네? 사업도 안 되고 3일 동안 다녔다는 것을 글쎄 우리 인생으로 표현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네? 그리고 뭐가 이제 딱 돼서 이제 첫 물을 탁 떴는데 써요. 제가 희망하고 제가 바라던 그러한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커다란 실망을 하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뭇가지, 정말 별것 아닌 나뭇가지 하나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걸 물에다 딱 던졌는데 그 나뭇가지가 물에 딱 맞는 순간 참 파장에 일더니 그 다음에 떠먹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맛이 싹 바뀌었어요. 이 나뭇가지와 물맛이 변한 것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의 희망상, 우리의 행복 조건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때때로 많이 우리의 삶에 보일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마라를 경험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경험하고 장로님들도 경험하고 평신도들도 경험하고 어린아이들도 경험하고 모두가 다 이 마라에 쓴 경험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쓴 경험을 단 경험으로 바꿔주는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또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업된 삶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애는 늘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죠? 잘 될 때도 있고 또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아마 여러분의 이 인생의 뒤안길을 잘 돌아보면 아유 그 몇 년은 참 세월 좋았어. 예?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뭐 잘 되고 그런데 또 몇 년은 또 확 떨어졌던 것 같고 뭐 경제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것도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풍요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엘림으로 인도하신 것은 누가 인도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들의 마음대로 돌아다니 저 뭐 시내 광야를 마음대로 지그재그로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대에 서셔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딱 섰는데 거기서서 장막을 쳐다보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료 개수요? 야자수가 70그루나 있고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쓴 경험을 하고 났던 우리들이 풍요로운 세상을 만날 때 다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죠. 그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룬 거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셔서 따라온 건데 자 이러한 정말 업된 모든 것이 잘 나가던 삶을 마치고 때로는 또 어떤 상황까지 들어가냐면 르비딘 같은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러다 이들이 내게 뭐까지 하겠다고요? 돌질을 하겠나이다. 이거 지금 뭐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며칠 동안이 아니라 아무리 살펴봐도 뭐예요? 물이라고는 씨를 찾을 수 없어요. 그 전에는 3일 만에 마라라는 곳에 어쨌든 쓴물이라도 있었는데 물이 없어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름기둥이 내일은 움직일까 모레는 움직일까 봤는데 움직이지도 않아요. 여기에 뭐 하라는 겁니까? 여기에 머물러서 여기에 있으라.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르비딘 같은 정말 어려운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삶은 목사에게도 있고 심지어는 뭐 대총회장님, 연합회장님 누구나 할 것 없이 찾아오는 르비듬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You stay here. 여기에 머무르라. 그리고 여기에서 해결을 보아라. 르비드밀 아마 분명히 예, 모세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물을 찾아봐. 왜 안 그랬겠어요? 백성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아이들, 예, 거기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 뭐 이제 갓 태어난 생축들,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체들. 그런데 막 쓰러져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오죽했으면 백성들이 지금 막 그래 돌을 들라고 했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들에게 와서 막 다투듯이 변론하는 이 장로들과 이 백성들 앞에서 왜 너희가 이런 문제로 나와 변론하려고 하느냐? 왜 나와 다투려고 하느냐? 여호와 다투려고 하느냐?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이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죠. 분명 이 모든 문제, 발단은 아니지만 이렇게 종합된 이 백성들의 여러 가지 불평들을 모아서 모세 앞에 가지고 와서 그 불평을 덩어리째 탁 내려놓고 해결책을 내놓으시오 하고 떠들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장로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선봉에 서서 불평을 하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을 앞세워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호렙산 반석위로 나아가라. 그리고 내가 하수를 향하여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모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알지 못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을 이끌고 그리고 반석으로 갑니다. 백성들이 다 따라 나섭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 이건 뭐 누가 그린 그림이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매일 묵상하셔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르비듬에 거하는 기간 동안 이것이 한번 딱 젖은 물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백성들 한 모금 다 마시니까 그 다음에 물이 반석에서 쪼르륵 말랐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날 뭐 매일 아침에 가서 치고 점심에 또 가서 치고 물 나올 때마다 쳐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여러 군데에서 터뜨리셨잖아요. 반석은 여러분 거기가 지금 사막지대죠. 뭐 물을 어디서 솟아내는지. 저 반석이 완전히 돌 고체인데 저기서 액체가 정말 시원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르비듬을 떠날 때까지 아침에도 물이 필요하고 저녁에도 필요하고 생물도 필요하고 아기도 필요하고 뭐 씻을 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물을 터뜨려 놓아서 반석에서 이 샘이 말이에요. 끝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넘치도록 아무 때나 마시고 싶으면 가서 흘러내리는 저 물줄기 받아먹을 수 있도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러넘치는 은혜입니다. 흘러넘치는 은혜. 르비듬은 사실은 가장 뭐 이 마라하고 엘림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반석을 깨트리심으로써 최선으로 이끄십니다. 마라의 쓴물에 있던 그 뭐 이제 뭐 글쎄요 연못이었는지 호수였는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백성이 그 쓴물 떠먹다가 그냥 단물로 바뀐 거 먹는 거랑 엘림의 물샘이랑 이 반석에서 터져서 말이야 콸콸콸콸 막 그냥 막 쏟아져 내리는 저 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최악의 조건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해결책을 달라고 반석을 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터뜨리셔서 마음껏 우리에게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은 이 세 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마라, 엘림, 르비딤. 이 세 가지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조금 잘 나가는 저 물샘이 있던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완전히 바다 그저 돌짝발밖에 없는 그곳에서도 이 풍요로운 물을 내신 건 다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이 2013년도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들은 아세요. 경제적인 상황으로 체크하셔도 좋고 영적인 생활로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영적인 것으로 체크해야죠. 수많은 분들은 경제적인 것으로 체크를 해요. 내가 경제적으로 잘 되면 엘리미야. 내가 무슨 사업을 했는데 좀 안 돼. 내가 원했던 희망사항이 아니야. 이 말하구나. 아이고 올해는 뭐가 안 돼. 장사도 안 되고 뭐 완전히 바닥이야. 그러면 뭐로 생각을 해요? 루비딤으로 생각해요. 적어도 재림성도는 이제 경제적인 논리로 우리의 신앙을 이 세 가지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내 삶의 영적인 수준의 척도를 가지고 내가 지금 말아야 있는지 내가 지금 목사님의 관계나 장로님의 관계나 뭐 이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껄끄러워서 내 희망사항은 여기 터지지 않고 아 나 정말 이 교회 힘들어 죽겠어 말하죠. 어떤 분들은 지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엘림이에요.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도 오기도 싫고 그냥 뭐 성경도 읽기도 싫고 그냥 뭐 교회 이런 걸 떠나서 내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그냥 바닥 아주 황량한 르비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어떠한 이 세 가지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면 쓴 것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넉넉한 것 더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바닥에서 완전히 황량해서 정말 칼하고 상한 심령으로 울부짖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물을 주실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이 놀라운 경험을 이 르베님에서 합니다. 이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린 경험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7장 전반부가 마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17장 8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오, 여러분 그렇게 이제 막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4-50일 지났어요. 두 달도 채 안 지났는데 이 정말 전혀 군대 조직이라는 것도 없고 430년 동안 그냥 잘 살다가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오면서 그냥 노예로 바뀌어서 그냥 하던 일이라면 뭐예요? 땅 파고 벽돌 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 갖다 쌓고 그래서 지금 저 애굽에 있는 모든 그 고고학적인 대기념비적인 것들이 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쌓아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뭐 정말 뭐 유월절 양 잡고 이제 바로 나와서 도무지 정말 국가로서의 체면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조직체가 갑자기 적군을 만납니다. 상상도 못한 적군을 만납니다. 누구예요? 분기 차서 찾아온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은 여러분 에서의 손자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에서의 손자예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아브라함에게 여덟 아들이 있었지만 이삭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하나님의 적이 되어버렸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사라가 애굽 그 왕비 됐다가 데려온 몸종 집어넣더니 거기서 이스마엘이 나왔죠. 이스마엘에게서 열두 방백들이 나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12:12 야곱의 자손 열두 지파와 이스마엘에서 나온 열두 지파의 영적 대결. 이거는 그냥 바라봐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의 손자, 이 아말렉 족속들이 온 것을 나중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 일생을 마치고 죽기 전에 신명기 다시 한번 리피티션한 설교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죄송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 백성들이 아주 치사한 방법을 썼어요. 정면으로 나와서 정면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서 제일 약한 것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후미에서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신 대로 저 수르광야, 지금 저희 르비딤에까지 내려와 있죠. 저 수르광야에서부터 이 시나이 반도를 뿐만 아니라 이 아라비아 사막 전체를 다 돌아서 이쪽에 이제 걸프만 맨 끝쪽에 있는 하빌라까지 저 위에 성경절들이 보시죠. Ismail settled from Havilah to Shur, which is East Egypt as one goes toward Assyria. 그랬어요. 저 끝쪽부터 이 끝쪽까지 이르는 대지역이 아말렉, 에서가 이동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에서는 활쏘기에 능한 사람이었고 성경에서는 그를 황야의 추장이라고 불렀어요. 황야의 추장. 그리고 그는 에서라는 이름 대신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갖고 있어서 에돔마이트. 이 에돔 사람들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아말렉은 또 다른 족을 일으켰는데 당시에 가장 잔악한 무리 아말렉하이트. 이 아말렉 족속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들이 이제 르비딘까지 내려온 거의 밑에 시내와 광야까지 내려온 이들을 뒷부분에서 칩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 그가 열두 방백을 낳으리니 이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스마엘. 그런데 왜 저기 보니까 이스마엘라이츠 아말렉하이츠하고 이스마엘 족속과 아말렉 족속들이 왜 테리토리에서 하나로 연결되었느냐? 여러분,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야곱과 에서 똑같은 날 태어났죠. 뭐 이렇게 다리 잡고 나왔다니까 그냥 뭐 몇 분 몇 초 사이로 나왔는지 그래도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에서는 40살에 결혼을 해서 이미 그때 헷 족속 여인 둘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연도표를 하면서 공부했지만 야곱은 77세까지 결혼을 안 하고 어머니 곁에 있다가 형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타서 아버지가 눈이 흐려졌을 때 한 100, 그때가 137세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장자의 축복 받아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갈 때 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뭐라 그랬냐면 여보, 나는 정말 저 큰아들 에서의 저 헷 여인 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러다가 우리 야곱까지 저런 아이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니까 지금 저 아이를 삼촌한테 보냅시다. 사실은 지금 리브가가 걱정하는 거는 야곱의 결혼도 그렇지만 에서가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아버지 장사 치르는 날이 너 죽는 날인 줄 알아. 아버지 때문에 지금 참고 있어요, 에서가. 그런데 이제 막 아버지가 물론 그 이후에 50년 가까이 돼서 180살에 죽지만 나이도 흐려지고 너무나 기운이 없으니까 이 리브가의 생각에는 이삭이 곧 죽겠구나. 이삭이 죽는 날은 내 아들 야곱의 장사 날이야. 에서가 저놈이 그냥 활에다가 그냥 어유 그냥 볼 때마다 그냥 털북성이가 그냥 막 겁이 나가지고 얘를 어떻게든지 살려야겠는데 그래서 그때 이 이삭에게 자기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는 조건을 뭘 말하냐면 내가 에서의 저 두 며느리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만큼은 제 오빠 라반의 딸로부터 하기 위해서 믿음 있는 딸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절로 잠깐 보낼게요 하면서 피난을 시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들어요? 에서가 들어요. 그러고 나서 동생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에서가 자기 동생에게 빼앗긴 이 장자의 축복. 아버지에게 그 예언했을 보면 그가 아주 그냥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매달리는 분이 아버지 남은 거 아무것도 쪼가리라도 좋으니까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막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나는 이미 축복을 다 해버렸다. 너에게 줄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너는 내 아우를 섬기면서 살지어다. 이랬거든요. 막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지금 야곱이 저쪽으로 도망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인, 하나님을 믿는 부인을 얻은 거. 그래서 그가 생각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큰아들 이스마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가자마자 이 에서가 이스마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그 딸의 그 아들의 여동 누이였던 이 마할렐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에서, 에도마이트하고, 이 아말렉은 이제 그 자손이고요. 그래서 이스마엘라이트하고 아말렉하이트 이 두 족속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큰 제국을 이룹니다. 이 전체를 다 통치했어요. 그러고 있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이는 것을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제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이요. 이거 지금 거기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에서의 손자가 그렇게 됐고 이렇게 아말렉 족속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제 에서를 잠깐 찾아봐야 돼요. 야곱이 자기 두 부인 그리고 자기의 몸종이었지만 어쨌든 또 다른 두 부인 넷이죠. 낳은 아들별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다 놓고 그 다음에 종들 부인하고 자녀들은 제일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레아. 그래서 혹시 형이 와서 치더라도 순서적으로 죽게 하려고 말해. 나머지는 도망가려고 그래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와 여기는 맨 뒤에다 놓고 맨 앞에는 그렇게 정비를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강을 건너서 야복강에서 데려놓고 난 다음에 다시 강을 나루토로 건너와서 거기서 밤새 기도합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형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그 뭐 선물도 보통이 아니에요. 뭐 양 200마리 뭐 그냥 엄청나게 막 양들과 이거를 다 주겠다 그러면서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치려고 합니다. 지혜자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거는 이제 그 종들을 보내면서 이 에서를 완전히 이제 주님처럼 이렇게 높이고 자기는 종으로 낮췄어요. 이 형의 노움, 20년 만에 형을 만나는데 아주 좀 환심을 사보려고. 그러면서, 아, 종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라. 주의정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많이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자의 축복 20년 전에 훔쳐간 거 지금 값으로 쳐서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이 종들이 보낸 것에 대답 한마디 하지 않고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기다렸는데. 부조와 선지자에서 이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자기 죄를 이전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스럽게 그의 생명을 보존시킬 수 없으셨을 것이다. 시련의 때에도 이와 같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포와 고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나타날 때 그들은 압도당할 것이며 절망으로 그들의 신앙은 끊어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는 반면 은밀한 잘못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죄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도말되었을 것이므로 그들은 그 죄악들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그 천사와 그 씨름을 한 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천사와 씨름을 하던 이 야곱의 가장 큰 마음의 고뇌는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죄악이었어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온 지난 20년이 너무나 부끄럽고 한스러워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는 여러 번 용서를 구했죠. 근데 지금 이 말씀대로 만약 그때 그것이 만약 처음이었다면 그는 감히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했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는 여러 번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정말 대속죄.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드리고 안식일날 나와서 또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뭐 이제 저희 교회는 한 기에 한 번씩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성만찬 예식할 때 발 씻으면서 또 용서를 받고 그죠? 끊임없이 용서받고 하는데 연말 기도주일 되면 또 생각나죠. 1년 동안에 내가 지은 죄가 또 있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는 반면 은밀한 잘못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왜? 왜요? 우리가 그 마지막 하나님의 성령도 없이 서게 되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이런 연말 기도주의를 통해서 특별히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계속 자기를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최후의 때에 사탄이 우리에게 지나간 모든 과거의 죄를 막 다 마음속에서 들춰내가지고 너 같은 놈이 과연 하늘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 야곱처럼 메어달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 모든 것 사해 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호소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은밀한 죄들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매일, 매주, 매달, 매년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를 다 하나님께 내놓는 경건한 백성들만이 마지막 야복강의 시련을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환란의 이름이 무슨 환란이에요? 야곱의 환란이에요. 야곱의 환란은 야곱 스스로가 에서를 만나 죽음 앞에서 그가 아주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부여잡은 그러한 환란입니다.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하면서까지 성경에 보면 그의 아주 날카로운 신경으로 그가 나중에 에스를 만날 때는 질질 끌면서 걷지도 못하고 이러고 갔어요.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용서받은 기쁨 때문에 형을 만나러 갈 때 얼굴에 만연의 미소가 퍼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머지아파 머지않아서 겪어야 할 이 야곱의 환란은 뭐예요? 이미 용서받은 그 기쁨 때문에 은밀한 죄를 들춰내려고 사탄이 아무리 저기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저처럼 이 일주일의 시간을 통하여 오래 지은 죄를 또다시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하는 이런 상한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그 마지막 야곱의 환란의 시대에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죄를 드러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My name is Jacob.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제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너를 뭐라고 하겠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죄악적인 생각을 들키는 사탄에 대해서 이기고 하나님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그 결과적인 사탄과의 대씨름에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할 때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야곱의 환난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20년 수고하고 그 타향 생활에서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죽는 것도 오지 못하고 이제 막 돌아오는데 다 죽었구나.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와 함께 지내던 형의 습성을 알거든요. 툭 하면 저 전쟁놀이. 얘는 맨날 엄마 따라서 이제 부엌 뭐 이러고 있는데 완전히 성격적으로 극과 극. 항상 야곱은 에서만 생각하면 어우 무서워 어우 무서워. 그런데 지금 그 에서가 뭐 돼요? 400명을 이끌고 20년 동안 보복의 정신. 20년도 넘죠. 사실은 그건 도망간 게 20년이니까 수십 년 동안 마음에 가꾸는 보복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비를 구하는 그 종들의 말 듣지도 않고 그냥 몰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말렉이 누구를 상징하는가? 도대체 어떻게 됐긴 사람이기에 그럴까? 하나님의 축복과 요구에 무관심하였으므로 에서는 성경에서 망령된 자라 불리웠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신 구원을 경히 여기고 없어질 세상의 사물을 위하여 하늘에 들어갈 그들의 상속권을 희생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많은 무리들이 장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나 관심도 없이 현세를 위하여 살고 있다. 에서와 같이 그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그저 먹고 마시자라고 부르짖는다. 그들은 기호의 지배를 받으며 극기를 실천하기는 고사하고 가장 귀중한 사료마저 내보낸다. 이러한 정신 때문에 뭐예요? 장자의 축복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탁 바꾸고 내가 지금 뭐 굶어 죽겠는데 이 장자의 특권이 뭐야? 그래 너 가져. 팥죽 한 그릇 불과 몇 달라도 안 되네 탁 사 먹었어요. 내뱉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에서 같은 사람이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그런데 다른 하늘의 사자 성령께서 누구에게 가세요? 에서에게 파송되었다. 에서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의 아우를 보았다. 그는 또 야곱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군대에 호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에서는 이 꿈을 자기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니 그를 해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여러분, 저는 예언의 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삽니다. 저는 매일 예언의 신을 이렇게 읽는데요. 아, 성경에 보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막 죽이려고 내려오는 게 나와요. 이 야곱이 그 그를 그의 환심을 사보려고 막 선물을 보내고 이러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일치에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막 몰려 내려오는데 장수가 딱 바뀌면서 에서가 나와가지고 야곱을 끄덕여 하고 부들겨 피차 울더라 이런 장면이 탁 나와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이 가운데 뭐가 빠졌어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저쪽에서 밤새도록 약볼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새벽까지 싸우는 동안에 성령이 누구를 방문하셨다고요? 에서를 방문하셨어요. 수십 년 동안 복수심에 차가지고 그냥 단칼에 뭐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족속을 다 죽여버리고자 400명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400명. 그런데 이런 잔악무도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성령이 그를 방문하셔서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에 보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예 추운 겨울에도 잠도 못 자고 어린 것 그 양떼들 돌보고 그 14년 동안 뭐 정말 품삯 하나 받지 못하고 속임당하고 그런 모든 것 그러다가 리브가 자기를 그렇게 보낸 엄마 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소식 들고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 동생의 모습을 지금 드라마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CCTV로 쫙 다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저기서부터 쫙 무리를 이끌고 오는 이 동생의 모습이 쫙 보이는데 그 곁을 누가 감싸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쫙 그를 호위하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에서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의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내 동생의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호위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뒤 장면을 보실까요? 마침내 두 무리는 서서히 접근하고 있었다. 황해의 추장, 보십시오. 이 에서. 황해의 추장은 그의 부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야곱은 그의 처자들과 목자들과 하녀들을 앞세우며 뒤에는 양떼들과 가축떼들의 긴 행렬을 이끌고 다가갔다.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여 군사들의 무리를 만나러 나아갔다. 투쟁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얼굴은 창백하고 발을 절름거리면서 그는 발걸음마다 아픔을 이기지 못해 멈추면서 천천히 걸어나갔으나 그의 얼굴은 기쁨과 평화로 빛나고 있었다. 그 절렁거리는 고뇌의 사람을 보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맡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울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거칠기 이를 데 없던 에서의 군사들까지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대장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변한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었다. 저들은 야곱의 질환을 보았으나 그의 이 연약함이 바로 그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지 못하였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 연말 기도주일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시간이고 사람과 화해하는 시간이죠. 저는 이 교회 처음 와서 여러분에게 어떤 갈등이 혹시 있을지 연합이 있을지 혹은 좀 깨진 틈이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야곱의 투쟁을 예수님과 하실 때 동시에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해서 용서받고 지금 야곱에게는 지금 에서 자기가 속였던 그 형 내가 괴롭게 했고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형 나에게 반감을 가지고 살아온 수십 년이 미안해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그를 방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 나 때문에 상처받은 그 누구라도, 그게 목사님일지 집사님일지 누구지 아무 모르지만 그 영혼 성령께서 방문해 주셔서 우리에게 피차 뜨거운 이렇게 목을 안기고 피차 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가 이 야곱과 목을 얻기고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동생이 형 제 아내예요. 제 아이들이에요. 다 인사를 시켰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준비한 수백 마리, 뭐 지금으로만 수억에 해당하는 그 양떼들하고 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야야 나 다 있어. 나도 거부야. 여기서 왜 이래 너? 아니에요 형. 제가 형의 장자권을 훔쳤잖아요. 제가 정말 죽을 놈입니다.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형의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모든 재산들 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같이 치르면서 야곱이 자기가 장자권으로 축복은 받았지만 단 하나도 아버지의 것 남기지 않고 다 에서에게 줬어요. 그래서 둘은 너무나 큰 부자여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헤브론에서 이제 헤어집니다. 그래서 에서가 세일산 근방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야곱은 거기 남아요. 이러면서 이 두 형제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다가 헤어지고 나서 480년이 지났는가.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르미듬에 찾아온 이 족속들이 에서의 손자 아말렉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480년 동안 증가한 대민족 아말렉 족속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가 되었다가도 떨어져서 이제 성령과 함께 연합해 사는 일이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연마 기도 지을 때 아주 기꺼이 하나가 됐어요. 근데 정초 지나고 2월, 3월 되면서 또 삐그럭거리고 찍찍거려서 이렇게 하면 또 원수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정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교통이고 성령으로 살아나가야 우리가 그래야 하늘나라 갑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늘나라 갑니다. 우린 재림성도잖아요. 많은 분들은 재림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장로님 두 분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그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화평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 얻을 때까지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하시리라 하는 이 마음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480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주권에 대하여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이들이 왜 쫓아왔는지. 그런데도 그들은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분의 능력에 뭐 하였다고요? 도전하였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 앞에서 행한 이적들은 아말렉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열재앙? 이것은 다 기적이었고 애굽 사람들은 거기서 막 정말 간담이 녹아가지고 막 술객들까지도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야곱이 아니 바로 왕이시여 지금 애굽이 완전히 멸망한 것을 모릅니까? 하면서 막 이럴 정도로 애굽은 지금 완전히 뭐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 경외로 돌아섰는데 이들은 뭐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부근에 있는 민족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나왔대 하니까 막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막 공포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뭐 웃기고 있어요. 조소하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극적인 이 적입니까?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멸망시켜서 한 명도 살아 도망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자만하였다. 여러분, 이래서 아말렉 족속이 보란듯이 한 명도 안기고 내가 다 죽일 거야. 광야로 나왔어. 여기 누구 땅이에요? 우리한테 들어왔다 이거지. 우리 경내 들어왔어?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다. 도전, 조롱, 조소, 멸망시키겠다, 자만. 이 얼마나 위험한 사탄의 정신입니까? 사탄이 가졌던 정신 그대로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를 입거나 위협을 당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공격은 전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 한 것은 그분께 대한 그들의 증오와 도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아말렉 사람들은 오랫동안 횡포를 자행해 온 죄인들이었으며 그들의 범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시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이 지금까지 계속 그에게 회개하도록 요청해왔다. 하나님께서 긴 480년 동안 이스마엘과 에서의 자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말렉 사람들이 지치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에서 습격하였을 때 그들은 그들의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자업자득 하나님께 도전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자만한 마음으로 달려들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아말렉 백성들이 저기서 탁 쳐들어 아말렉 사람들은 거인들이에요. 칼과 이거를 차고 막 수천 수만 이쪽은 아까 에서가 400명 데려온 건 이건 벌써 근 500년 전의 일이고 이거는 지금 그 이후에 이제 대민족을 이루어서 이 그 아라비아 반도 저 끝부터 홍해 끝부터 저 펄시아 그 끝까지 일을 차지했던 이 대민족이 이 하나님께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조롱하면서 하 이제 내 경내에 들어와서 오케이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이야. 한 사람도 살아남기지 않겠다고 진멸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칼을 들고 들어오는 그들. 모세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밑에 있던 젊은 이 여호수아 그리고 부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것은 뭐 실제는 아니지만 르비딤 지역에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찾은 그런 지형이에요. 르비딤 이 정말 그야말로 돌짝밖에 없는 그곳에 그나마 높은 곳이 약 250m 정도 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서 볼 때 주위로 10마일 정도 반경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돌짝밭으로 약 1000km 제곱평방미터에 이르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나아갔습니까?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몇 달 안 됐으니까 모세의 나이 80, 아론의 나이 83세. 모세가 성경 시편 90편 10절에 사람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성경절을 기록한 게 모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시대에 이미 인간의 수명이 평균 7, 80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80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모세는 120살까지 살죠. 120이 살고 그 3500m에는 그 높은 산을 올라가서 십계명도 받고 다 돌아다닐데도 끔찍도 않고 눈이 흐리지 않을 만큼 그는 건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자기 형 아론과 함께 그리고 그 옆에 훌이라는 사람이 따라붙습니다. 이 훌에 대해서는 성경에 딱 두 번 성경책이 나오는데 이 훌은 이 요세푸스라든지 이 이스라엘 학자들은 그를 미리암의 남편 그러니까 모세로 말하면 형부가 되나요? 그죠? 매형과 같은 지연이라고 압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후에 훌의 이름은 사라져요. 근데 이 세 사람의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이제 이 언덕을 올라서 모든 르비딤이 다 바라보이는 그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지팡이를 듣고 가서 나가라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선에 섰는데 아론과 훌이 그 위에는 올라가서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말이에요. 지팡이를 듣고 하늘을 향하여 쥐고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아론과 훌이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뭐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막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겨요. 그렇지. 그런데 모세가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이걸 내리면은 거꾸로 막 역전을 당해가지고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많은 시간을 써요. 분명히 김 목사님도 그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특별히 김 목사님과 저 같은 경우 산에서서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보셔서 집사가 뭘 하는지 이거를 다 본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향해서 막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그들이 막 사업도 잘 되고 막 이러다가 제가 손을 내리면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지금 모세 앞에 눈에 있는 거는 뭐 이렇게 뭐 이게 씨름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앞에서 있는 건 운동의 게임이 아니고 뭐예요? 실제 전투예요. 칼 날고 창 화려하지 막 사람들이 살을 뚫고 이렇게 하면서 막 죽어나가고 둘 중에 하나는 죽어나가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우리가 이기다가 모세가 손을 내기면 우리의 사랑하는 저 레위 지파 뭐 다 친척들 아니에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내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인간이 연약한지라 내리죠. 아, 이것을 딱 보고 승리의 조건을 분석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이봐 큰일 났어. 당장 옆에서 큰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둘이서 손을 잡아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더라. 만약 세 사람이 셋다 다 들고 있었으면 안 돼. 이건 아니고 이건 뭐 아무 자기들이 아무리 같이 들고 있어도 힘드니까 앉히고 난 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거는 뭐 하루 종일도 괜찮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앉혀놓고 난 다음에 이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잡고 그냥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입니다. 누군가 상상해서 그렸지만 여러분 저 백발이 된 노인들 셋이 쭉 아래를 지켜보면서 예? 여러분 이때 모세가 뭘 했는지 아세요? 자 보십시오. 모세는 양팔을 하늘을 향해 뻗은 다음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하루 종일 기도한 겁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김 목사님이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 지금 등록 교인 수가 613명이에요.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식일 평균 한 270분, 많이 오시면 한 300분 뭐 이렇게 되시는데 제가 48년 우리 교회의 역사를 쭉 놓고 교회 서기들을 불러서 이 중에 우리 교회 안 나오시거나 지금 다른 교회 가시거나 혹은 돌아가셨거나 다 한번 정리를 하니까 한 450분 정도 남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세 패밀리로 나눴어요. 그리고 아홉 분의 장로님들을 세 분씩 포진하고 그 밑에 28명의 남집사들을 또 셋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41명의 여집사를 또 셋으로 나눠서 집파처럼 그래서 매일 장로님들은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사님들은 또 그 밑에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그리고 저는 위에서 장로님들과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막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이거를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이것을 분석한 이 머리 좋은 이 아론이 딱 보고 난 다음에 힘이 빠져. 이거를 내리면 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다. 자네 좀 쉬어. 그리고 아론이 대신 들고 막 서 있었나요? 그리고 아론 딱 그냥 바톤 터치 해가지고 이거 훌한테 넘겼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들고 있도록 했어요. 그 지팡이를 건드리지도 않았고 빼앗지도 않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앉히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종이 하늘을 향하여 권능의 지팡이를 듣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아론과 훌이 나이도 더 많은 형이고 어떻게 보면 멘토였지만 그 곁에서 하루 종일 주님의 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밑에 전투가 일어나서 막 살육의 현장, 예? 그 치열한 전투 다 바라보면서 모세는 계속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당신의 군대가 승리하도록.
여러분, 이것이 무슨 표상입니까? 모세의 손을 부축한 아론과 훌의 행동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줄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동안 백성들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그를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또 모세의 행동 또한 의미심장하였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그분께서 장악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그분을 그들의 신뢰자로 삼는 동안에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실 것이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김노림 목사님, 목사로 일생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종들이 참 외롭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더 그걸 많이 느껴요. 한국 분들이 없었으니까. 아마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더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로님들을 이렇게 왜 제가 들으니까 듣는 하신 일곱 분의 장로님들, 올해 봉사하시는 분들, 집사님들을 세우시고. 저는 이 르비딤에서의 전투를 제가 그랬잖아요. 승리의 조건, 최후 승리의 조건, 유일한 승리의 조건. 연합이에요, 연합. 당신의 종 모세를 가운데 놓고 모세 지팡이에 대해서는 일체 터치하지 않은 것. 모세 지팡이는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헌신과 주권의 상징이었잖아요. 그거를 모세가 아론이 취하거나 나 훌에게 넘기지 않았다 그랬죠. 이것을 그대로 모세가 잡고는 이때 피곤하면 그를 안 치고 뒤에서 떠받쳐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부축했단 말이에요. 그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동안 그를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전하 김 목사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그분께서 장악하고 계신, 여기서 이거 듣고 있는 것은 신동희가 혹은 뭐 김노림 목사가 이 마운틴빌 혹은 밀피다스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오른손에 듣고 하늘을 향하여 그걸 놓고 기도할 때 내 언어와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에게 목자적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다스리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손을 하늘로 뻗치고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여 중재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붙잡을 때 이기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합이 되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위대한 지도자가 여호와께 탄원하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용감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들을 격퇴시키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김노리 목사님이 모세라고 한다면 우리 수석 장로님, 선교 회장님 혹은 기타 장로님들은 아론과 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청소하거나 혹은 뭐 방송 기계를 만지거나 혹은 뭐 문을 고치거나 혹은 여기서 컴퓨터 교육, 요리 경직 여러 많은 성계 프로그램들을 돕고 조력하는 우리 집사님들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에요. 실제 나가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 악한 영의 그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요. 제가 이번 11월 교회 지남 읽을 때 거기 이숙정이라는 분이 쓰신 글을 읽었어요. 예, 그분이 컴퓨터 교실에 지금 뭐 사진도 보고 그러니까 수십 명이 이렇게 이 교회에서 이르는 이 선교 프로그램에 오는데 여러분들이 그곳에 내가 뭐 컴퓨터 배울 일이 나 컴퓨터 다 알고 혹은 관심이 없어도 누구 때문에 거기에 한번 좀 앉아와 주는 겁니까? 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 주는 거야. 목사님에게는 힘이 되어드리고 새로운 교인들 아 누가 오나 누가 관심이 있나 네? 때로는 그들 위해서 밥도 해주고 말이에요.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선교 프로그램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저희 밀피다스 교회도 제가 그런 것들을 막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이제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제 마음은 여기까지 부풀어서 뭐 물론 지금 제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아마 여기도 목사님께서 많이 그렇게 봉사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그렇게 혼자 다 하시다가는 지치시죠. 누가 있어야 돼요? 초록자들.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열심히 최대 노력을 기울여주는 여호수아들이 많이 있어야 그래야 이 싸움이 뭐합니까? 승리합니다. 그래야 이 싸움이 승리합니다. 연합은 승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두가 나가서 싸워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완전히 그래서 아말렉을 쓸어버립니다. 당대 이 정말 황야지대와 아라비아 반도를 주름잡았던 최대의 대국을 물리쳤어요. 이 별걸 아닌 군사들이.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 전쟁을 기념하여 돌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 The Lord is my banner.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기서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시요 나의 깃발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제 마지막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마지막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왕정시대를 펼쳐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사울을 세우고 그를 소개하면서 너희가 앞으로 왕정시대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노종이 되도록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실력을 다하도록 수고했던 이 노종 선지자가 물러나면서 한 발짝 물러나면서 한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범하는 죄를 내가 범치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 왕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매일 이런저런 문자가 오고 이메일이 올 때 저에게 가장 큰 용기가 되는 이메일이나 텍스트가 뭔지 아세요? 저희 성도들이 보내주는 목사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주 목사님 한국인 교회 가셔서 목사님의 언어로 설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많이 주셔서 아주 정말 멋진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텍스트를 보내올 때 말이에요.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감사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사님과 여러분의 지도자들에게 그런 경의와 존경과 사랑을 표하시면서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마운틴 뷰의 교회가 저 얼마 됐는지 역사는 아직 모르지만 이 마운틴 뷰의 코리안 철치가 정말 이 지역에서 가장 흥왕된 연합과 발전과 개혁과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일에 이러한 승리의 경험, 연합을 통해서 승리한 경험이 없으면 절대 모세가 끝까지 인도할 수도 없고 거기 갈 수도 없어요. 르벤 집에서 다 죽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통하여 이기게 하셨어요. 그 경험들이 이 교회에서 충만하시기를 제가 바라고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연합하자.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